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너희가 너희는 애굽 땅에서 쓰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데리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네, 20절은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이니라. 아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요즘 특히 집중하고 있는 것이 저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는가라는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묵상을 하는데 항상 결론은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구나.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구나라는 것이 항상 저의 가족입니다. 저의 마음입니다. 네. 오늘 그 이 성경 말씀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압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실제가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열두 아들들 중에 열한 번째입니다.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39장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죠. 예, 50장 49장까지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야곱의 이야기 못지않게 굉장히 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가 저 고백기도집 보면은 형통에 관해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아브라함 못지않게 야곱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함께하는 산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요셉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면서 야곱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랑받는 것이 오히려 그 형제들에게는 미움받는 일이 되어서 특별히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꿈 이야기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별과 달과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의 꿈을 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형들이 얘기하죠. 그러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너한테 그리고 우리 형들이 너한테 머리를 조아린다는 거야? 굉장히 누가 들어도 같은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괘씸한 내용의 이야기를 요셉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또 뭐 형들이 지은 농사의 볕단들이 내 볕단에게 와서 쭉 인사를 하는 꿈을 꿨어요. 이러한 소리를 하니 형들로부터 귀여움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거다가 또 하나, 그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귀한 시절이고 옷 짜는 것도 지금처럼 아주 이쁘고 여러 가지 디자인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귀했습니다. 거기에 또 채색 옷이라 하면 더더욱 귀한 옷이었는데 그 옷을 요셉에게는 입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팔린 요셉이 도착한 곳은 애굽이었고 애굽의 군대 장관, 왕의 바로의 호위대장 집에 팔려왔고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9장 2절인데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요셉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까?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그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이 이어지고 실제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명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었고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육신적인 관계, 혈통적인 관계, 이러한 관계에서 나를 낳아주신 분, 내 근원, 이것이 아버지인데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러한 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랑 이렇게 다를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고 사실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들의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서 그분이 실제적인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들은 모른다는 차이일 뿐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도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특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쉽게 정복을 해나갑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탁월함과 능력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족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모든 가족들은 모든 가정들의 목표는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행복을 위한 것이고 그들이 재정적으로 풍부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도 가정의 행복 때문에 재정을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그것을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의 평화적인 관계나 모든 교제를 아름답게 해나가는 이유도 바로 가정의 행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가정과 가족의 목표는 행복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이런 소리를 가끔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나는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그것이 그냥 최종 목표인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명확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 삼으시고 그 가족의 모든 행복들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취하게 되고 모르는 자들은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법적인 면과 실제적인 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의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의로움을 성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셨고 이 법적인 면에서의 하나님 가족이 되게 한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1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맞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법적인 면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도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가족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가족끼리의 화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가족의 관계가 법적인 면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분명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증거의 말씀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로마서 8장 1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요.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조건으로서 완벽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합한 한 영도 되었기에 이제는 정말 완전한 조건에 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실제적인 면에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났을 때 너희에게 실제적인 면에서 자녀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에게 전이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그 영생이 영원히 사는 생명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인데 로마서 4장 6절 7절이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내용은 갈라디아서 내용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나라에 살 뿐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업으로 주어진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유업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금으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로부터의 상속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업,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가족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실제적인 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는 연약함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이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 중에 하나가 신성한 건강이고 이 땅에서 살아나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도 빈곤의 의식은 하나님 왕국에 없습니다. 가난의 의식은 하나님 나라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부요의 의식, 형통의 의식이고 그러한 것들이 실제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 생명은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존엄의 가치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은 우리 모두가 장수하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사망이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가장 존귀한 생명이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어디에서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는 방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들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는 상대성 이론이니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증거의 증명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은 하나님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사실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신령한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데에는 두 번째로 하나님 가족은 가족의 역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에서도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 가족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것을 누립니다. 즉 아버지는 공급하시고 자녀들은 그것들을 누리는 것이 바로 가족관계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역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이루셨고 다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우리의 역할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그냥 잘 받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다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지? 그게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아버지께서 우리는 누리라고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잘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먹은 것만큼 삶에서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의 역할이 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 가족끼리만 잘 먹고 행복하고 재밌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평과 그 풍성한 유업들이 우리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맞게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7장 14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네, 전파하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을, 주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면 이러한 행복이 있고 이러한 기쁨이 있고 이러한 유업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이런 유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게 되면 듣는 자들에게 오는 능력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유익에, 선포에, 이것에는 믿음이 실려져 있고 그것을 듣는 자들은 그 믿음을 취하게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사랑할 줄 압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악해져서 이혼 가정이 많고 또 한부모 가정이 참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를 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이유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부모로부터 온전한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못 받은 자녀들이 그렇게 문제아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러면 그 자녀는 그 사랑을 먹고 자란 것만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또한 실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저희 그 육신의 아버지가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땅에 있을 때 살면서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제 자아가 너무 강했고 제 욕심이 너무 강해서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랑받은 자녀만큼 살아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임종도 못 보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에도 참 불효를 많이 했는데요. 그런 저의 모습을 아버님은 살아계실 때에도 지켜보시면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LA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그때 한국에 있었습니다. 가장 사고를 많이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그러니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희 아버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저는 뭐 임종을 못 지켜봤으니까 그 유언을 듣지 못했죠. 네, 어머니에게 제가 장남인데 큰 아들에 대해서 큰 애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오히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를 위로하셨다 그럽니다. 큰 애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큰 애는 꼭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유언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결국 돌아와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자랐던 것이 이제 열매를 맺고 실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아버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항상 고백해 오시던 분이었습니다. 그 아버님이 저를 탕자 같은 저를 한 번도 나무라거나 혼내지 않으시고 묵묵히 탕자의 아버지처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기다렸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는 정말 끊임없이 사랑을 해주셨기에 그 사랑을 제가 먹고 결국에는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 주저함없이 이제는 합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자녀에게 가고 그 자녀의 사랑은 또 그 자녀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가족들은요. 그리고 일반 가족들도 사랑으로 이끌고 세울 때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가정에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 자들을 말씀대로 이끌고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장해야 되는 거죠. 같은 어린아이끼리는 도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성장을 해야지만 이끌고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정말 그는 막강한 권력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아직 성인도 되기 전에 그는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팔려가기 전에 웅덩이에 빠져서 나오지도 못하고 대기상태에 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요셉이 울부짖으며 괴로워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형들 나 좀 살려주세요. 웅덩이에서 꺼내주세요. 아니 꿈 얘기한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그리고 옷 하나 좀 좋은 거 입은 게 무슨 그렇게 죽을 잘못이라고. 형들은 그를 죽인 거와 진배 없이 처음에는 죽이기로 아예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요셉은 알았죠. 그리고 그 웅덩이에 빠뜨렸을 때에도 나는 여기서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그 어린 심령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그가 당한 고통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민 생활이나 외국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외국에서는요, 말이 안 통하면 그게 지옥 생활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간 데다가 말도 안 통합니다. 노예는 그 당시에 사고 파는 물건이고요. 어떤 사고로 주인이 실수로 죽여도 아무런 주인에게는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인이, 아니 주인 말고 뭐 그 하인들 중에서도 또 높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가 요셉에게 예를 들어서 저기 가서 물 떠와라 그랬는데 말을 못 알아듣고 가만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명령을 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 당시에 날라오는 건 주먹밖에 없습니다. 채찍밖에 없습니다.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물 떠와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그 결과는 그냥 혹독한 매질이나 욕설밖에 없었겠죠. 그럴 때 그의 심령 속에 어떤 것이 싹텄겠습니까? 정말 죽음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에게는 원한이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것도 자기는 그 당시 문화, 경제, 정치의 전 세계의 최고의 중심국가, 가장 강대한 국가 애굽의 총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13년 전에 형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몰라봤지만 요셉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심령 속에는요, 그 원한이 쌓여있던 것이 아니고 우리 같았으면 정말 그랬을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좀 원수를 갚았을까요? 갚는다고 해도 설사 그 누구도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식을 묻고 자기 동생의 소식을 묻고 가정의 상황을 묻고 그러면서 그것이 오히려 감사해서 그는 울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신, 앞서서 보내신 이유가 당신들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나중에는 고백까지 합니다. 거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애굽에 먼저 팔려온 이유가 그가 그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들을 명확하게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백을 그 가족에게 합니다. 네, 이 요셉처럼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위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상처를 꺼내서 마음껏 휘두르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사랑을 애굽에서도 충분히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그 사랑을 그대로 형들에게 흘려보내는 위치가 되었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세계는요, 가장 포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6장,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 그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네 자녀를 잡아먹자, 오늘은 내 자녀를 잡아먹자. 사람을 잡아먹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풍요롭게 사는 상태에서는 아마 실감이 안 갈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장이 있는 곳, 정말 굶주림 있는 현장에 아프리카를 간다든지 그러한 상태에 있는 곳을 가서 보게 되면요, 사람들의 생각이 180도 바뀐다 그럽니다. NGO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현장에 갔다 오면 생각이 완전히 바뀐답니다. 왜 지금 우리는 우리가 북한 선교 말로 또 물론 재정적으로 돕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선교를 직접 다녀오신 분들은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처참함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애굽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생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처참한 그 7년 중에 이때 요셉이 만났던 시기는 2년이 막 지난, 그래서 도저히 제자리에 머물 수 없는 그 상황, 정말 외국에 가서 어떻게든지 식량을 구해야만 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거기에서 요셉은 앞서서 보낸 자가 되었고 먼저 성장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형제와 가족들을 이끌고 세울 수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보면서 저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면서 무엇 때문에요? 그의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는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이제는 잘 압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가족을 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맏형이 되었습니다.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그 표현이 그대로 있습니다. 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세번역이거든요. 세번역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대가족 안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예수님이 대가족 안에서 맏아들, 맏형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경 구절 한 번 더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가족 삼고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을, 이 기쁨을, 이 충만함을 우리만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제 나누어야 됩니다. 제가 이 하나님 가족에 대해서 언젠가 어떤 분하고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유업을 우리끼리 나누어야 더 많이 나누지 않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농담이죠. 네. 아니요.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하여서 나누면 나눌수록 그 유업은 오히려 더 풍성해집니다. 더 넉넉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므로 이제 가족으로서 해야 될 일들도 명확하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좋은 것들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 가족의 행복을 흘려보내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을 확장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 가족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가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삼으시고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유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우리만 취해서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행복을 모르는 많은 자들에게 전달하고 흘려보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족으로서 당당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존재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